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여섯 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해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느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느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느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솔로몬 왕에게 징계를 선언하셨습니다. 네 신하에게 그 왕위를 넘겨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후에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에 어떤 대적자가 나타났는지 그 솔로몬을 징계하는 그 전초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지혜는 지혜가 아님을 안다.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그 지혜는 지혜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솔로몬 왕을 정략 결혼하게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제 바둑은 하나도 둘 줄 모르는데 그 바둑 용어 중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장고 끝에 악수 둔다. 예, 어디에 돌을 놔야 될지 깊이 생각했는데 그걸 잘못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판 전체가 뒤집히는 결국 패착으로 가는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꾸려가겠다고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해서 딱 둔 것이 이방여인과 결혼입니다. 예, 그것은 정말 악수 중에 악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그 말도 많이 두었고요. 은금도 많이 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솔로몬은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도 그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 전체를 종교 박람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춘기 이전에 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녀가 정말 지혜 있다면, 바르게 생각한다면 그것을 가장 잘 해결해 줄 가능성이 높은 부모의 길로 해야 합니다. 알려야 합니다. 있는 대로 세세하게 다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막아줄 수 있는 것, 또 막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해서 아마 도와줄 겁니다. 예, 그때 어린 아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면 문제는 더 꼬이기만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대학교 다니는 자녀가 그 비싼 이자를 내는 곳에서 돈 한 300만 원을 빌렸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럼 딴 데서 또 더 빌립니다. 또 더 빌립니다. 부모에게 말했으면 욕 한 바가지 먹고, 예, 금방 해결됐을 텐데, 혼자서 해보겠다 하다가 그 몇백만 원이 수천만 원이 되고, 예, 그 이상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에게는 해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으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지혜는 정말 지혜가 됩니다. 예, 당시 그 팔레스틴 스타인 그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제일 강한 나라였는데 그렇게 강한 나라가 주변의 작은 나라 또 그 나라들로부터 이렇게 조공을 받는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습니다. 2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섬기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섬기지 않는다. 솔로몬 왕이 정략 결혼하고 이방의 부인들을 위해 산당을 지어준 것이 자기 스스로 결정했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 거예요. 물어보면 틀림없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한 거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결정을 해서 자기 가까이에 둔 그 사람들이 솔로몬을 하나님을 더욱 떠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솔로몬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절기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던 순례자들이 예 산들을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인데 그 앞에 표제가 보면은 그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예, 이방 신전들을 보고 저신 아니야, 저신은 하나님이 아니야, 저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 아니야 고백하고 올라갔거든요. 그것 다 솔로몬 때 주로 지었던 성전 신전들을 보고 그 후손들이 예, 솔로몬을 반면교사 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자기 우리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라는 신을 신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데 그 신을 언제나 하나님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위에 두면 인생이 꼬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 예, 솔로몬이 왕이 되기 한 400수십년 전에 신명기의 말씀에서 그 왕이 되는 사람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 그 병마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도 말고 예, 또 아내를 많이 두었다가 유혹받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인데 솔로몬은 이거 전부 다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다 어긴 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 서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왕이 된 사람은 율법 서를 베껴서 자기 곁에 두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만약 지혜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의 초기만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의 중반기에서부터 후반기까지는 그는 우상 숭배의 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성경에 그러니까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흔히 그 전도서를 솔로몬의 참회록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의 말년은 참회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큰 2번 시편 121편 1절 2절과 마태복음 6장 24절을 암송해 봅시다. 예, 먼저 우리 시편 암송해 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주님이 못한다 그랬습니다. 못한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예, 된다고 우기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3번, 오늘 본문 14절에서 22두 본문은 두 대적이 나타나는데, 예, 첫 번째 대적은 14절에서 22절까지에서 하닷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 A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으로 일으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 1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예, 에돔 사람 하닷입니다. 에돔 사람 하닷. 에돔은 불다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36장에 보면 그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다로 시작이 됩니다. 이 에돔 지역에 붉은색을 띠는 흙과 바위가 많았다고도 합니다. 또 그 에서가 에돔이라고 별명을 붙인 것은 그 야곱이 그 죽, 예, 팥죽이라고 그러죠. 예, 죽을 쏘았는데 그 에서가 돌아와서 너무 배고프다고 그거 나 좀 먹게 해달라고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예, 에돔, 붉은 것이 되었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에돔은 그 오래 전부터 왕이 이미 있었고요. 그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영토를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에돔은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위쪽이 갈릴리 북쪽이고 아래쪽이 유다인데 그 아래쪽 그 서쪽이 동쪽이 에돔입니다. 예, 거기를 이제 통과 좀 하게 해달라고 그 요청을 했습니다. 통과하게 해주면 우리가 밭으로도 안 가고 포도원도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도 먹지 않고 왕의 대로 큰 길로만 가겠다고 제발 통과만 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에돔이 노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없이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 형제라고. 그래서 총회에는 에돔 사람은 3대 후에 자손이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울 왕 때에 에돔과 전쟁을 벌였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고요. 다윗 왕 때에는 크게 정벌을 했습니다. 요 뒤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예, 그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솔로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났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B번 하닷이 솔로몬 왕의 대적이 된 것은 전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었습니까? 15절과 16절 볼까요?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여섯 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예, 그 요압이 에돔의 남자를 죽였다고 합니다. 지금 하다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역사적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윗이 다윗 때에 에돔을 정벌한 때부터라고 합니다. 요압 장군이 그 에돔에 의해서 그 죽임을 당한 군인들을 묻어 주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시신들이 다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몹시 분노하고 6개월을 거기 머물면서 예, 그 징벌을 하였습니다. 그 우리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그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한 것을 어떤 성경에는 영어 성경이나 여러 성경에 그냥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 곳에는 살육을 당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좀 더 정확한 그 표현입니다. 사무엘하 8장 13,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소금 골짜기 에돔에서 1만 8천 명을 죽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곳을 관할하기 위해서 수비대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요압이 그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남자들 다 죽었으면 에돔은 끝나야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에돔의 남자에서 남자라는 단어가 자카르인데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광야에서 인구 조사할 때 그 세는 남자들 숫자 있죠. 가장의 숫자 고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인구 대상의 조사 대상이 되는 남자들, 그러니까 스무 살 이상의 건장한 남자들을 죽였다는 의미입니다. 예, 하다시 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예,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10번 하다시 몇몇의 아버지의 신하와 함께 애굽으로 도망갈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7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가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하여. 예, 작은 아이.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이죠. 예. 솔로몬이 과거에 자신을 가리켜서 표현한 나는 작은 아이라고. 예, 그래서 분별하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솔로몬은 이미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때는 낮춘 겸손의 표현이었다면 이 하닷은 실제로 나이가 어렸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고백했던 솔로몬이 교만해서 큰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아이였던 하닷을 대적이 되어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 14절에도 보면 그 대적이라는 말이 있고 그 저 뒤에 23절에서 대적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대적, 대적자 이 단어가 사탄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탄. 예, 이것이 그냥 흔히 보통은 보통 명사로도 쓰였거든요. 예, 그래서 대적자, 그러니까 맞선 있는 사람을 사탄이라고 했고요. 그것이 고유 명사화가 되어서 우리가 아는 예, 그 사탄이 이 되었습니다. 예, 솔로몬은 강대국 애국가의 평화를 위해서 정략 결혼도 하고 말도 다양으로 수입했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대적자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 참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도망간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들어서 누군가를 징계하는 방법을 쓰는데, 뭐 뒤에 나오는 르손도 그렇고요. 예, 뭐 또 그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로 피해 있다가, 예, 그리고 다시 바로 앞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또 다윗도 수도 없이 많이 도망다니고 블레셋까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예, 디번 하다시 애굽에 왔을 때 바로 왕은 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예, 18절 볼까요?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예, 집과 먹을 양식과 토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하닷의 망명 경로가 그 에돔, 미디안, 바란 광야, 애굽 순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것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것을 거의 거꾸로 오는 것과 비슷하고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거쳐서 가지 않으려고 지금 이렇게 그 표현을 합니다. 이 미디안은 우리가 아는 모세가 피난 갔던 곳이고요. 바란은 그 이스라엘 자손이 머물렀던 장소이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던 곳이 이 바란 광야입니다. 그냥 여담으로 그 바란이 영어로는 파란이거든요. 그 옛날 우리 그 포털 중에 파란닷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없는데, 그래서 이 바란을 보니까 그 바란이 생각이 나는데, 이 18절에서 그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려갈 때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거기서도 바란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란을 굉장히 지금 강조합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바란 광야는 그 이스라엘 자손이 머물렀고, 그러니까 구름이 이 바란 광야 위에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머물렀고 여기에서 그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예, 그런데 이제는 솔로몬을 대적하는 하닷이 전열을 정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 바로 왕이 하닷에게 집과 먹을 양식과 토지를 주었다는 것은 왕자와 같이 왕족으로 예우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때 넘어갔을 때는 그 다윗이 통치하던 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닷에게 이런 것을 제공한 바로는 솔로몬 왕과 그 결혼 관계를 사돈 되는, 아니지, 장인이 되는, 예, 그 바로는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게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키워준 사람과 결혼 혼인동맹을 맺을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네. 2번, 하닷이 바로 왕에게 은총을 입은 결과로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네, 19절 보겠습니다.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음으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며, 예,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 다른 말로 바로의 처제. 바로의 눈앞에 큰 은총을 얻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바로의 눈 안에서 큰 은총을 발견했다입니다. 즉 바로 왕이 하닷을 좋은 감정으로 수용해 주고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왕비 다브네스가 나오는데, 왕비라는 말이 여주인 또는 태후의 의미인데, 그 바로에게도 여러 왕비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으뜸의 위치에 있는 여인에게 붙이는 명칭이었다고 합니다. 하닷이 바로 왕의, 처제와 결혼함으로 애굽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하다시 결혼한 사람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그렇죠? 그 언니의 이름은 나오는데 정작 배우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그 언니가 왕비였으니까 나도 그 아들이 지금 그 소위 입양 형식으로 그 집 자녀 아들이 되는데 왕족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F번 하닷과 그의 아내는 아들 그누밧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은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20절 보겠습니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저절대게 하며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예, 바로의 궁에서 아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자랐다고 하는 것은 왕자 중에 하나로 또 왕족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아기가 젖을 때는 날이 경축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만 3살 정도까지 당시에는 젖을 먹었다고 합니다. 예, 그날이 굉장히 축하하는 날인 이유는 이제 젖을 때면 이제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또 그때는 그 유아 사망률이 높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젖을 때게 되면 이 아이는 앞으로 이제 잘 자랄 거다. 완전한 생명체가 되었다고 해서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21장에도 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또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 우리 한나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예, 그 늘 성전에 그 성막이 올라갔었는데 그 사무엘을 낳고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젖을 뗀 후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예, 예물을 드리고 예, 약속했던 대로 사무엘을 바치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젖을 떼는 날이 굉장히 예, 우리의 한 돌잔치 한 곱하기 5, 뭐 10,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상 숭배하는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닷을 애굽에서 자라게 지내게 하십니다. 참 신비하죠? 예, G번 하닷이 다윗 왕과 요압 장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로 왕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1절 볼까요?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예,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다윗과 요압은 같은 해에 죽은 것으로 봅니다. 그때가 주전 970년이라고 보는데 하닷의 이 반란은 940년경에 주전 940년경에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닷은 에돔으로 돌아간 후에도 한 30년을 기다린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닷이 애굽의 왕궁에서 살며 거기서 자랐을지라도 그의 마음에서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하닷의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예, 그 긴 세월 동안 준비해서 마침내 솔로몬 앞에 대적자로 나타나게 하셨거든요. 이런 어떤 부정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기 위해서 예, 100주년 기념 제단을 그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재철 목사님을 주님의 교회를 거쳐서 제네바를 보내셔서 여기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숱한 과정들의 결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예. 또 저를 이곳에 세우기 위해서 예, 주님의 교회에서 뺑뺑이 돌리시고 예, 제네바에서 돌리시고 100주년 기념교회 와서도 이곳 이 사역 저 사역 하다가 지금 여기 서 있게 하셨습니다.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각자가 지금 있는 자리,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금까지 쭉 역사해 오신 결과 아닙니까? 예,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아마 저절로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H번,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바로왕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22절입니다.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예,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예, 바로왕은 하닷에게 집도 주고요, 먹을 양식도 주고요, 토지도 주었습니다. 또 처제와 결혼하게 했고, 또 그 아들을 양자로 입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그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느냐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말에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라고 말하는 이 바로의 말은 약간의 서운함을 표현하는 감정도 있고요. 내가 나한테 해준 게 정말 나는 최선을 다 해줬는데 그런데 돌아가겠다고? 그런 의미도 있고요. 동시에 붙잡으려는 애정도 있습니다. 예, 내가 더 필요하면 더 많은 것 해줄 수도 있어. 안 가면 좋겠어.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나 예, 하닷은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라고 하는데 예, 나를 보내어 주시오며 주십시오입니다. 예, 히브리 말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반드시 제발 꼭 이런 부사가 나오고 뒤에 동사가 나오면은 그 동사가 두 번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의. 예. 그러니까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이 말은 나를 보내주시고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아무쪼록이라는 표현으로 강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하닷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 애굽에서 누리는 거 다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장이라고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그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예, 하여튼 속 의미는 다를지라도 표현은 그런 느낌이 지금 들게 합니다. 큰 4번입니다. 또 다른 대적자 르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 이 하닷이 그 에돔 그 이스라엘 아래쪽에서 다윗 그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었다면 이 르손은 북쪽인데요. A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으로 일으킨 사람은 하닷 외에 또 누구였습니까?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예, 르손입니다. 르손. 예, 하나님께서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키셨다는 것도 역시 솔로몬에 대한 징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엘리야다와 르손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대적하였는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닷이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솔로몬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다면 르소는 북쪽에서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예, 다윗 왕과 요압으로부터 도망친 그 하닷의 경우처럼 르손도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으로 그려집니다. 예, 그래서 르손 역시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B번 다윗이 소바를 정복할 때 무리가 이끄는 우두머리가 된 르손은 어디에서 왕이 되었습니까? 2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예, 다메섹입니다. 과거에 다윗은 그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세력을 찾기 위해서 출정하였을 때 그를 공격하여 대승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이 소바는 북쪽 지역에 있는 여러 작은 그 도시 국가 가운데 하나인데 굉장히 강력한 도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블레셋이 다섯 개 주요 도시 국가가 모여서 블레셋을 형성했거든요. 그 우리나라는 과거에 그 가야가 뭐 금강가야 뭐 무슨 여러 가야들이 합쳐가지고 가야라는 나라가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그 징계하셨는데 지금은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범죄하는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지금 징계하고 있습니다. 그 다메섹은 그 이름은 많이 들으셨죠? 북쪽에 있는 그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 길을 다 쭉 내려오면 애굽으로 그 지중해를 따라서 가는 길이 바로 나오게 되거든요. 10번 솔로몬 왕은 하닷에게 시달렸음은 물론 설상가상으로 수리아 즉 시리아의 왕이 된 르손에게 얼마 동안 환난을 당했습니까? 25절 볼까요?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예, 일평생. 근데 사실 이 일평생에 그 솔로몬, 그러니까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다 각각 40년씩 통치를 했거든요. 여기서 말 일평생은 솔로몬의 모든 통치 기간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그 본격적으로 타락하고 하는 게 징계를 시작한 한 마지막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평생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것은 그 기간에 고통당한 것이 일생의 고통을 당한 것과 같은 그만큼 고통이 컸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 이 환난을 지금 당했다고 했는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6절에 있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이 환난과 악이 같은 단어입니다. 예,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했던 솔로몬에게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환난인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징계 중에서 가장 심한 징계 중에 하나는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예, 그것은 어제 오늘날 생긴 게 아니고요. 오랜 기간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로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니면 정말 분명하게 정리해야 되고 일이 있는데 그 정리하지 않은 결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관심하다고 여겨지고 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 예,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 하닷과 르손은 처음부터 솔로몬 왕을 대적했지만 이제 그때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는 솔로몬을 대적할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힘이 약해지자 본격적으로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당하는 환난은 그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예, 이 두 대적자가 그 하닷은 그 남쪽에서 그 르소는 북쪽에서 솔로몬을 괴롭혔거든요. 그 솔로몬 왕 그 통치 때가 그 이스라엘에서 국력이 제일 셀 때입니다. 전 역사를 통틀어서. 그래서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조공도 받고 했는데 르손이 북쪽에서 꾹 누르고 하닷이 남쪽에서 꾹 누르니까 그 이제 이스라엘 역할이 그 가나안 땅 안에서밖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눌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이제 여로보암이 나타나서 그마저도 이제 두동강을 내버리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허락을 하시는 거죠. 예, 큰 5번 나눔 및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서로 나누어 봅시다. 갑은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하닷과 르손을 통해 솔로몬 왕을 징계하셨습니다. 당신의 인생길에서 당신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겨진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깨달으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징계는 포기나 버림이 아니라 사랑하심과 세우려 하심의 표현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무런 간섭 안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큰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거나 또 하나님을 등지려고 할 때 우리가 가만히 그리고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른 것인지 어떤 말씀을 들어야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지 않을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는 저는 100의 손가락 꼽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은 압니다. 알면서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뻔히 들리는데도 외면하고 불순종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 반복되고 나면 이제 무감각해지게 되는 거죠. 예, 정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 나번 하나님께서는 하닷과 르손을 오래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솔로몬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려주심을 체험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예, 성경에 인생사리를 길게 기록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쵸? 예, 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삼겠다고 하시고, 내 자손의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이 태어나게 해주시겠다고 또렷하게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중심으로 깨닫는 데는 꽤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 그,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예. 그때가 그 가나안 땅에 온 지 이제 10년 지나고 나서 임신하고 86세였거든요. 예. 그런데 17장 1절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셔서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기다림. 예. 그때 아브라함이 살면서 무슨 일들 많지 않았겠습니까? 또 늙음하게 그 이스마엘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굉장히 즐거웠을 거예요.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그 처음 부르심을 받고 예,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간 것은 정말 긴 세월, 적어도 4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아주셨답니다. 바울의 고백. 예, 참고로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했을 때 이 괴수하면 그 우리 두목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대장. 그 대장이라는 뜻이 아니고 괴수의 문자적인 뜻은 1번이라는 뜻입니다. 1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죄가 많은 사람부터 그러니까 죄가 적은 사람까지 일렬 순서대로 쭉 다 세우니까 내가 제일 앞에 있더라가 죄인 중에 괴수 바로 그 뜻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예, 무려 그 다메섹으로 가다 주님 만난 사건 알지 않습니까? 예, 그 기다려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그 은총 베풀어 주신 것을 깊이 지금 절감하고 있는 거죠.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제일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기다려 주신 그 주님의 은총을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그 주일에 예. 주님, 예수님께서는 가렛 유다가 주님을 팔 사람인 것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예, 기다려주신 것이죠. 예, 주님께서 기다려주실 때 주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복됩니다. 정말로 복됩니다. 예, B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4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참 평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을 신뢰한다. 참 평화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을 신뢰한다. 그 솔로몬 왕의 이름의 뜻이 샬롬, 평화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왕은 나라의 평화를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강대국 애굽과 정략 결혼했습니다. 예, 그런데 대적 하다시 도움을 받은 곳도 솔로몬 왕의 처가인 애굽 왕가입니다. 그 다윗 왕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말을 사들인 적도 없고 말과 관련된 군대를 조직한 적이 없어도 에돔에 대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산 솔로몬 때에는 그 에돔이 대적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참 중요하고 참 좋죠. 예, 정말 꼭 필요하죠.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우리는 충분히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평화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배우자나 자기 뭐 연인이 무슨 좋은 선물을 주는 것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좋아야 되는 것은 그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아야지 선물을 주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한다면 이미 그 관계가 어그러지고 있거나 금이 심하게 간 것입니다. 문제가 이미 시작된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도 너무너무 좋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아야 합니다. 예. 솔로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죄는 분열을 가져오는 것을 인식한다. 죄는 분열을 가져오는 것을 인식한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이 정략 결혼으로 많은 아내와 우상 숭배를 했고 또 은과 금 많은 말들을 둠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또 말씀드렸듯이 하닷과 르수온이 대적자로 등장한 것도 솔로몬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 육체의 일은 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찢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찢고요. 나와 이웃,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찢고요. 또 나와 참나, 나와 나의 관계를 찢습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다 찢어 놓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부드, 그 충성, 온유, 절제까지 성령의 열매는 하나가 되게 하는, 뭉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가 되게 하고요. 아니면 하나된 관계를 유지하게 하고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되게 하고요. 나와 참 나를 하나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의 역할입니다. 예. 가룟 유다가, 예, 그 죄를 짓고 주님을 팔 생각을 하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찢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와 다른 제자들 관계 다 찢어졌죠? 그와 그 자신의 영혼이 다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죄는 무섭습니다. 4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와 시간 속에서 일하심을 신뢰한다. 하나님께서 역사와 시간 속에서 일하심을 신뢰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닷과 르손이 솔로몬 왕의 대적이 되는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또 솔로몬 왕의 번영과 변질의 과정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와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기도 하고요. 영적인 긴장감을 주기도 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뜻입니까? 왼쪽으로 가는 것이 뜻입니까?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 오른쪽 왼쪽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뭐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강물 속에 저는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굽이굽이 인생을 인도해 오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넘어지고 실수하고 엉터리처럼 살고 있어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시간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인도하실 거니까. 또 반면에 내가 지금 하나님 뜻을 따른다고 하고 해도 여기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 인생이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 매 순간, 예, 정말 깨어서 가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와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전 소망이 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 더욱더, 예, 뭐 달리는 말이 채찍질 한다고 주마가편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요. 또,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삶에 굉장히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예, 그것이 우리에게도 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암송 구절은 시편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예, 로마서 5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것,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예, 말씀을 지키지 않을 리가 없겠죠. 하나님 아버지, 지혜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많은 부인을 두었고 말을 많이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향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은금이 많으면 국가가 더욱 좋아질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을 징계하시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닷과 르손을 준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평화의 삶은 나의 힘에서도 오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서도 오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른 것들도 다 깨어지고 마는 것을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갖 종류의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도 깨뜨리며 나와 바른 나 사이도 깨뜨린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하나님과 분열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역사와 시간 속에 일하시는 분이신 것도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닷과 르손을 아주 오래전 그것도 애굽과 다메섹에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므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과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260여 명의 구역장들과 구역 모임에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경험하는 개개인의 삶과 구역 성경 공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역 성경 공부 모임마다 말씀이 풍성히 나누어지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게 하시고 주님의 신비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역사와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평화를 누리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구역 모임과 구역장 권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